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있을 때, 행동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지만, 어느새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혹은 기도 제목이 쌓이고 쌓였을 때제 안에 가장 많이 울부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이 계신 증상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삶의 태도와 그리고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리더들과 그리고 회중과 더불어서 의논하여서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온 회중이 모여서 이제 이 사울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지만 이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라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곳에 임하기를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리더십과 온 회중에게 이 말을 의논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흩어진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정중하게 모시기를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부유하고 강대해지기 위해서 혹은 왕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한 그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 법궤를 찾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법궤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집권과 그리고 사울 왕의 집권을 대조를 할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차이, 그 다른 테마가 있다면 이것은 이 구절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뜻대로 먼저 행하여서 전쟁을 먼저 일으키고 제사를 먼저 드리고 늘 혼자서 심접한 여인을 만나고 혼자서 일을 늘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집권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이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더라. David inquired of the Lord. 이 말이 9번 등장을 하는데요.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말렉에게 납치당한 여자와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올지,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시점에 왕권을 쉽게 차지할 수 있지만 그때 유다로 갈수 있을지 하느님께 허락을 맡으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행동들을 다윗은 늘 임재 가운데서 기도로 여쭙고 있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과 크리스천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삶의 습관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여쭙는 그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는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법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은 종교적인 유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가정과 사업의 축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왕권이 아무리 강력하고 천부장, 백부장 혹은 온 회중이 다 같은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을지라도 하느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이 망한다는 것을 다윗 왕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편 27절 4절에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한번 살면서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느님의 임재가 되기를 꼭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느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걸 넘어서서 하느님의 임재의 조건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다가 새 수레지만 소가 이제 넘어질 뻔해서 이제 그 법궤가 넘어지는 장면에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만지다가 죽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구절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우사가 좋은 의도로 하느님의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는데 굳이 하느님께서 그를 죽여야 했습니까? 라는 변증적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 하느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냥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고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양에 발을 디디면 죽듯이 죄인이 의도와 상관없이 하느님의 임재 앞에 나타났을 때 죄인은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법과 하느님께서 지정하신 그 순서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특히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하고 법궤를 어떻게 멜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코앗의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라. 그리고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멜 것이며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오직 고아 자손에게 하느님께서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즉 여기서 하느님께서 제시하신 조건들은 무엇이냐? 고아세 자손들이 옮겨야 되고 두 번째 소가 이끄는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규칙이 깨졌다고 해서 우사가 죽어야 될 정도로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 노모하신 게 아닐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부터 이 예배와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는 그 태도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그 방법과 형식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법궤를 옮겨올지도 모르면서 가장 좋은 의도로 왕의 직접적인 서포터가 있었지만 그 법궤를 어떻게 모실지를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느님 임재를 모시기 위한 이 만지지 말라, 보지도 말고 또 수레에 실지 말 것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참으시면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찾지 않았던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아무리 그분을 갈망하더라도 좋은 의도가 있지만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에 우리 하느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느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접하는 하느님은 감히 낯빛을 바라볼 수 없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스라빔이라는 천사가 있는데요. 그 스라빔이라는 세라프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불타다, 아홉 가지 불타다, 제사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타다라는 용어만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세라프라는 이 말은 파괴적인 불빛으로 불타다라는 히브리어의 용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그분이 거룩하신지 대천사들도 파괴되면서 불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로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24시간 7일 동안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외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하느님을 묵상할 때 저는 이제 우사가 왜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왜 다윗 왕이 아직도 살아있을까? 그리고 더 나와서 왜 문 다윗이 아직도 살아있을까? 이 거룩한 하느님을 모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온 마음과 온 의도와 형식이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천사들도 불타고 있는데 나와 같은 죄인이 잠옷을 입고 옷장 속에 들어가서 하느님을 함부로 불렀다가 제가 천사도 불태우는 그 불로 내가 죄가 되어서 사라져야 되는데 나를 자신의 거룩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1초 1순간 내가 그분 앞에서 호흡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그 하느님께서 마땅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느님의 임재를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때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임재의 축복.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서 자기가 있는 다윗의 성으로 메어들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법궤는 결국 오벳에돔의 집에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드 사람은 사실 유태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법궤를 붙잡아서 죽었는데 우사가 레위인이었지만 레위인도 법궤를 붙잡았을 때 죽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인 가드 사람의 집에 법궤가 남겨지면 하느님의 거룩함이 그 집을 초토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역대상 16장 38절을 보면 오벳에돔은 가드에 살았지만 혈통으로는 레위의 자손 중 고핫의 혈통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국적은 팔레스타인일 수 있고 사는 지역이 그쪽일 수 있지만 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를 마땅히 모실 수 있는 그 혈통에 속해 있는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의도와 형식이 갖춰져 있으니 하느님의 임재가 그 집의 모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인지 나중에 보면 역대상 26절을 보면 아들만 62명 그리고 많은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자녀 한 명 한 명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책이 있고 또 다들 성전을 모시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62명이라는 작은 군대와 같은 가족이 사회 가운데서 알려져 있고 동시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혈통으로 유태인이 아니지만 한국인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천년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란 마음은 즉 영은 마음의 소원과 갈망 이 의도가 있어야만 하느님과 소통하고 하느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영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진리 truth 즉 거룩한 형식과 진리를 바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모셔야지 나의 주관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영과 진리를 온전히 갖춘 그 한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과 진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여셨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그 사이를 통과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임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내 몸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사를 죽였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금 내 안에 활활 타오르면서 내가 어떻게 내 삶과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존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함께 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축복을 받았다면 평생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임재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그때 진노의 자녀가 의의 자녀로 바뀌고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웃사가 은혜 아래 오벳에돔으로 변화되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하느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